청취자님, 아침에 일어나서 막 무심코 계란 프라이를 하고 커피를 내리는 그 평범한 5분의 시간 있잖아요.
네, 누구나 매일 겪는 일상이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그 평범한 행동 데이터를 수백만 원을 주고 사겠다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막,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
그렇죠, 황당하죠. 근데 이게 2026년 중국에서는 이미 거대한 산업이 됐잖아요.
맞아요. 장수성 수첸시를 보면요. 시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조이에고캠이라는 아주 작은 카메라가 달린 안경을 써요. 그리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그 평범한 1인칭 시점의 일상이 사실은 곧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를 깨우는 일종의 비밀 과외자료가 되는 거니까요.
와,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로봇이 물리적 세계를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데이터 인프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헤쳐 보는 거죠. 자, 이걸 하나씩 짚어보죠.
네, 일단 그 스케일부터가 압도적이거든요. 중국의 京东닷컴 사례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니까요. 아니, 무려 60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1,000만 시간 분량의 실제 데이터를 모으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자기들 입으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데이터 수집 행동이라고 하던데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갈아넣는 걸까요?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AI랑 로봇의 뇌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청취자님이 매일 쓰시는 챗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로 텍스트를 다루는 애들 말이죠?
네, 걔네는 인터넷이라는 바다에 산처럼 쌓여있는 수천억 개의 글과 그림을 그냥 긁어모아서 손쉽게 배웠잖아요. 어떻게 보면 방구석에서 책만 읽고 똑똑해진 천재인 셈이죠.
아, 근데 로봇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군요. 두 팔이랑 두 다리로 직접 무거운 상자도 들어야 하고, 계란도 안 깨지고 옮겨야 하고.
맞아요. 세상과 물리적으로 직접 부딪혀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로봇한테 진짜 필요한 건 VLA 쌍 데이터. 즉, VLA 데이터라는 겁니다.
VLA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시각, 그러니까 비전, 언어, 그리고 행동, 즉, 액션이 하나로 묶인 형태예요. 카메라가 사과를 보고 시스템이 사과를 집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면 로봇 관절 모터에 몇 볼트 전류를 흘려서 얼만큼의 힘을 낼지 정하는 거죠.
와, 그세 가지가 막 밀리초? 그러니까 1,000분의 1초 단위로 맞물려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가 사과를 집을 때 손가락 관절에 들어간 힘이나 각도 데이터가 인터넷에 공짜로 굴러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글이나 그림은 널려 있는데 근육의 움직임과 힘 조절 데이터는 세상에 없잖아요.
네, 세상 어디에도 공짜로 없는 이 데이터는 결국 사람이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하나하나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약간 자전거 타는 비유가 딱 맞겠네요. 텍스트만 학습한 AI가 책상머리 천재라면 로봇은 체육관에서 땀 흘리는 운동선수인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유튜브로 자전거 타는 영상을 백날 본다고 바로 페달을 밟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쵸. 내 근육의 기억, 즉 로봇으로 치면 토크랑 모터 제어값이 없으면 결국 넘어지니까 누군가 뒤에서 안장을 잡아주고 데이터를 직접 막 입에 떠먹여줘야 하는 건데, 그래서 중국이 택한 방식이 진짜 영화 아바타 같더라고요. 베이징 인근의 레주 훈련센터 사례요.
네, 거대한 창고형 건물 안에 수백 명의 작업자가 2인 1조로 앉아 있는 풍경이죠. 근데 모니터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햅틱 장비 차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VR 헤드셋 쓰고 햅틱 장비를 차면 원격에 있는 로봇 팔이 벽에 부딪힐 때 조종자 팔에도 진동과 저항감이 그대로 전해져요.
헐, 진짜 완전 아바타네요. 조종자들은 1층 공간의 세트장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2층에서는 전기차 부품 조립을 무한 반복하고, 완전 원격 조작 데이터 공장이잖아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칭화대나 중국 정보통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데이터를 모으는 여러 방식 중에서 하필 가장 비싸고 피곤한 이 원격 조작을 택했다는 점이에요.
제 말이요. 그냥 인터넷 영상 쓰거나 특수 슈트 입고 시연하는 게더 편하지 않나요? 왜 굳이 그 무거운 장비 차고 로봇에 연동돼서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건지.
핵심은 정렬, 그러니까 얼라이먼트에 있습니다. 슈트를 입고 사람이 직접 움직이면 사람의 어깨 관절이랑 로봇의 어깨 관절 구조가 달라서 오차가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아, 관절축이나 한계점이 다르니까 변환하다가 데이터가 꼬인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원격 조작은 사람이 로봇의 카메라를 통해 보고 로봇의 모터 한계를 직접 느끼며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시야랑 실제 관절 움직임이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정렬된 최고 품질의 데이터가 떨어지는 거죠.
아하,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그 막강한 자본력이랑 값싼 노동력을 걸합해서 최고급 데이터를 무한정 찍어내겠다. 이거네요. 중동이 60만 명 동원하고 수집 포인트를 1,000개나 깔아버린 이유가 있었네요.
네, 자본과 노동력을 갈아넣은 중국만의 특수한 해법이죠.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모순이 하나 발생합니다.
잠깐만요. 60만 명이나 동원해서 진공청소기처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아직도 데이터가 부족하다고요?
네, 그 엄청난 스케일에도 불구하고 로봇 산업은 여전히 지독한 데이터 기근에 시달리고 있죠. 그 첫 번째 병목이 바로 영리한 손의 역설 때문입니다.
아, 거친 팔놀림 말고 막 달걀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그런 미세한 작업 말하는 거죠?
맞아요. 얇은 전선을 가느다란 규모에 밀어넣거나 하려면 12개에서 15개가 넘는 관절을 동시에 제어해야 하거든요. 손끝 촉각부터 관절 각도 변화가 0.001초 단위로 융합된 고차원의 다중 모델 데이터가 필요하죠.
와, 진짜 디테일이 필요한 영역이네요.
네. 그래서 이 고난도 조작 데이터는 현재 수요의 10%도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하드웨어 로봇손이 2만 개나 생산됐거든요. 쇳덩어리 손은 넘쳐나는데 정작 그 손을 부드럽게 움직일 소프트웨어가 텅 비어있는 겁니다.
와, 10%요? 손가락 데이터 수집이 너무 까다롭다는 건 이해했어요. 근데 두 번째 병목 현상도 있잖아요. 데이터 고립 문제요. 140개가 넘는 제조사들이 저마다 다 다른 규격을 쓰고 있다고요?
네, 데이터를 각자 금고에 꽁꽁 가둬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점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청취자님. 이건 마치 스마트폰 회사 140곳이 전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충전기 규격만 고집하는 거랑 똑같아요. A사에서 60만 명 동원에 힘들게 모은 데이터가 B사 로봇에 들어가면 1초도 못 쓰는 쓰레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다 같이 배터리가 방전돼서 망하기 직전인 상황이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결국 전 세계에 존재하는 고품질 물리 상호작용 데이터 총량이 약 50만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50만 시간이면 아까 챗GPT 같은 언어 모델 훈련량에 비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파편화된 데이터 규격 그리고 인간의 노동력이 기댄 수집 방식은 필연적으로 확장성의 거대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니 그러면 그 비싼 인건비 들어가며 원격 조작하던 중국의 60만 명은 언제까지 그 고생을 해야 하나? 청취자님도 이런 생각 드시죠? 여기서부터 기술의 섬뜩한 속도장이 시작되더라고요. 물리적 한계를 끊으려고 아예 가상세계, 그러니까 합성 데이터로 눈을 돌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물리적 공장의 경제학을 완전히 박살낸 사건이죠. 은하통용이라는 기업의 사례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도 그거 보고 진짜 소름 돋았어요. 사람 쓰는 대신에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160대를 딱 열흘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성능 GPU 안에 가상 공간에 로봇의 도면과 수만 개의 물체를 던져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린 겁니다. 그렇게 찍어낸 훈련 데이터가 무려 10억 프레임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은 단돈 5천 달러, 약 690만 원에 불과했어요.
와, 690만 원이요? 노동력 갈아넣다가 갑자기 가성비가 미쳤네요. 컴퓨터 안에서 가상의 중력이나 마찰력 같은 걸 연산해서 로봇이 혼자 수백만 번 실패하고 성공하며 배운 거잖아요. 근데 잠깐, 질문이 하나 생겨요.
네, 어떤 부분이죠?
우리는 로봇들을 위해 일종의 매트릭스를 만들어준 셈이잖아요. 근데 시뮬레이터 안에서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진짜 현실의 유리잔을 로봇이 실제로 떡하니 집어든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현실은 막 갑자기 부는 바람이나 미세한 기름기, 바닥 굴곡 같은 변수들이 장난 아니잖아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가짜 세계에서 배운 게 진짜 현실의 노이즈를 견딜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핵심 기술이 바로 도메인 랜덤화입니다.
도메인 랜덤화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시뮬레이션 안에서 현실을 똑같이 복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보다 훨씬 미쳐버린 가혹한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은하통용은 100만 개의 가상실내 장면을 생성하면서 조명 밝기를 마음대로 바꾸고 물체 무게중심을 비틀고 막 그래요.
아, 일부러 환경을 꼬아버리는 건가요?
네. 1,000종이 넘는 테이블 질감이랑 1,200종의 벽면 질감을 무작위로 막 섞어버리면서 극한의 훈련을 시키는 거죠.
아하, 이건 마치 올림픽 체조 선수를 훈련시키는데 훈련장 중력을 화성처럼 낮췄다가 갑자기 목성처럼 확 높이고 바닥을 얼음판으로 만들었다가 진흙탕으로 수만 번 바꾸면서 훈련시키는 거랑 똑같네요.
아주 완벽하게 작동 원리를 짚으셨습니다. 가상의 극한 변수를 무한대로 쏟아부어서 인공신경만이 어떤 노이즈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갖게 하는 것. 이게 가상세계와 실제 현실 간의 간극을 뛰어넘는 심투리얼 기술의 위입니다.
거기서 안 넘어지고 버티면 현실의 평범한 체육관 매트 위에서는 눈 감고도 연기하겠네요.
그렇죠. 순수 100% 가상 시뮬레이션으로만 학습한 모델이 현실의 유리잔이나 광택 플라스틱처럼 로봇이 가장 헷갈려하는 물체들 앞에서도 90% 이상의 파지 성공률을 보였으니까요.
와, 90%요? 시뮬레이션의 압도적인 승리네요. 이 성과 덕분에 은하통용 로봇이 2026년 춘환 무대에 데뷔해서 호두도 까고 유리 파편도 줍는 묘기를 부렸잖아요. 광륜지능이라는 회사도 엄청 뜨고 있고요.
맞습니다. 진짜 똑같은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훈련 데이터만 전문적으로 파는 광륜지능이 이 데이터 골드러시 시대의 물장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벌써 세계 첫 유니콘 기업이 됐으니까요.
진짜 매트릭스 설계자들이 돈을 쓸어 담고 있네요. 글로벌 주요 연구팀 80%가 광륜지능 고객이라니 표준이 되어가는 건데 은하통용 90% 성공률 대단하지만 결국 그 10%의 오차는 좁혀지지 않는 현실과 가상의 간격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시뮬레이션의 한계를 직감하고 아예 다른 길, 진짜 현실 데이터를 무식할 정도로 파고든 곳도 있죠. 아지봇이라는 기업이 택한 전공법입니다.
저도 그 아지봇 행보가 심상치더라고요. 가상세계 버리고 똑같이 생긴 100대의 실물 로봇을 투입해서 사람이 원격으로 100만 번 실제 궤적 데이터를 수집했다면서요?
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이 100만 단위의 실 데이터를 아지봇 월드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싹 다 공짜로 오픈소스로 풀어버렸어요.
공짜로요?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데이터 안에 성공한 번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컵 떨어뜨리거나 조립에 실패했을 때 다시 주워 담는 실패 복구 데이터까지 모조리 다 넣었다던데 굳이 실패하는 데이터를 왜 가르치는 겁니까?
현실 세계는 변덕과 무작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로봇이 물건을 집다가 미끄러졌을 때 실패를 모르는 로봇은 멈춰서서 오류만 띄우거든요. 근데 실패 복구 데이터를 배운 로봇은 다릅니다.
아, 오류 띄우는 대신 혼자 자세를 고쳐 잡는다는 건가요?
맞아요. 아, 유리잔이 미끄러지는 순간 0.2초 만에 토크 가중치를 높여서 더 꽉 쥐어야 하는구나. 이걸 인공지능이 스스로 실시간 조정하는 반사신경을 깨우친 거죠. 어떻게 낙법을 치고 일어나는 겁니다.
와, 아기한테 넘어지는 법을 안 가르치면 걷는 법도 제대로 못 배우는 거랑 똑같네요. 넘어지는 순간 근육을 어떻게 긴장시킬지 몸으로 배우는 거군요. 근데 청취자님, 여기서 더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 의도 말씀이시죠?
이 엄청 똑똑하고 비싼 실패 복구 데이터 극만기를 왜 굳이 공짜로 풀었을까? 생각해보면 전 세계 연구자들이 아지봇의 포맷에 익숙해지게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룰셋을 전 세계 표준으로 만들어서 영토를 장악하려는 전형적인 락인 전략이네요.
그 이면의 거대한 전략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이 락인 전략은 기업 혼자만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베이징의 국가혁신센터가 내놓은 로보마인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140개 회사마다 다르다던 그 데이터를 강제로 합쳐버리는 도구 말씀이시죠?
네. 서로 다른 로봇의 파편화된 데이터를 하나의 통일된 동작공간으로 통합시켜버린 무서운 도구입니다. 앞서 말한 두 갈래의 길을 한번 연결해보세요. 광륜지능의 무한복지 합성 데이터와 아지봇의 100만 단위 오픈소스 실 데이터가 있죠.
아, 완전히 극단적으로 달라 보였는데 결국 융합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가상의 무한성과 현실의 정밀함을 결합해서 미국을 따라잡고 전 세계 로봇 지능의 표준을 장악하려는 입체적이고 국가적인 인프라 전략인 겁니다. 데이터 영토를 장악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걸 꿰뚫은 거죠.
자, 이제 오늘 탐구의 퍼즐이 다 맞춰지네요. 청취자님, 로봇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승패는 이제 누가 더 멋진 로봇 몸체, 즉 하드웨어를 만드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네, 전쟁터가 완전히 이동했죠.
누가 더 빠르고 완벽하게 로봇의 뇌에 세계를 주입하느냐, 즉 데이터의 싸움입니다. 수십만 명의 땀방울을 모으는 현실 물리공장, 그리고 단돈 수백만 원으로 화성의 중력을 변주하며 10억 프레임을 찍어내는 가상 시뮬레이션 공장, 이 거대한 투트랙 전략을 오늘 싹 정리해봤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감탄이 나오지만 이 지식 탐험을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합성 데이터가 아무리 정교해진다 한들 그 완벽하게 통제된 시뮬레이션 속에서 세상을 배운 로봇이 과연 인간의 변덕과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으로 가득 찬 진짜 물리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 진짜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가상 공간의 90% 성공률이 당장 내일 아침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물기가 남아있는 당신의 집 부엌에서도 똑같이 유지될 수 있을지 우리는 조만간 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와, 2026년 소첸 씨의 그 조이애국햄 안경이 우리 일상 속에 완벽하게 스며든 휴머노이드를 탄생시킬 열쇠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청취자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데이터가 로봇의 신경계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여러분의 관점에 새로운 아하의 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함께 탐구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짜릿하게 채워드릴 더 깊고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